안녕하십니까. 박통호 신부입니다. 오늘 8월 16일 연중제 20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박통호 신부의 사회교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연중 20주일에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함께 성찰합니다. 지난주일은 이제 베드로의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는 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보고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래서 걷다가 거센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이제 물에 빠지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건져 올리시고 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꾸짖음이라기보다는 뭐 질책 꾸짖음보다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태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예수님 일행을 막 쫓아오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여인의 호소는 그 자기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죠. 자기 딸이 마귀 들렸는데, 이것도 호되게 마귀가 들렸다. 너무 아프다. 뭐 마귀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뭐 오늘날에는 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딸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근데 나는 어미로서 그 딸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제 딸을 좀 살려달라라고 체면불고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일행에게 막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 여인 좀 이렇게 돌려보내시죠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죠. 너무 시끄럽습니다. 참.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동조를 하신 거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 입장에선 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습니다. 또는 뭐 그런 뜻까지는 아니어도 그럴 겨를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 여인이 또 이제는 아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죠. 사람들 해치고 나온 거죠.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또는 군중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을, 자기 딸을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참 시끄럽게 구는데 예수님 당신이 좀 한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 좀 쫓아버리자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지, 그것도 일리가 있네. 나는 그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그것도 오로지 파견됐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은 거기서 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용기를 잃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헤집고 나와서 아예 예수님 앞에 그냥 용감하게, 뭐 아마 다른 상황 같으면 무엄하도다, 감히 누구 앞에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여인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도와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죠. 예수님께서는 또 좀 뭐랄까,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아, 참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여인을 마치 강아지처럼 대한 거잖아요. 아마 인간적으로도 좀 지나친 거죠. 그냥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차라리 미안하다, 내가 좀 시간이 없다 하고 돌려보내면 될 걸 왜 한 여인을, 그것도 딸을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하겠다고 나서는 그 여인을, 그것도 힘없는 여인을 강아지에다 비유를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거기서 물러나질 않죠. 강아지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빵 부스러기만한 조그만 자비라도 베풀어 주면 좋겠다. 나는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딸이 이제 낳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태도하고는 아주 극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측근이죠.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죠. 예수님하고 여정을 같이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말하자면 동고동락하니까 어쩌면 한몸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특히 믿음이 약하냐라고 말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제자에게뿐만 아니라 군중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감히 군중 속에 끼지도 못하고 감히 제자들하고 말도 걸지 못하고 감히 예수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어찌보면은 그 본인이 나는 강아지만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고 할 만한 그런 처지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의 어떤 뭐 인간적인 뭐 이렇게 시선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뭐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예수님과의 친소 관계로 보나 또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습득한 어떤 그 뭐 지혜라든가 또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나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베드로와 이 여인인데 예수님의 그 평가는 베드로는 참 넌 나랑 같이 그렇게 친하면서도 물론 다른 자리 말이죠. 마태복음의 다른 자리 또는 마르코복음의 다른 자리에서는 왜 이렇게 완고하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한 심지어 어떤 곳에 가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한다고 제자들을 꾸짖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고을을 지나가거나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인과 같은 분 이런 여인 또는 뭐 무덤가에서 나타난 이런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들 또는 한센 환자들 또는 몇십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태도 평가는 그분들에 대한 태도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아 예수님하고 동행하니까 수준이 꽤 올라갔겠구나 아 참 좋겠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좋게 볼 법한 제자들은 아주 엄하게 꾸짖거나 또는 야단을 치거나 면박을 주거나 또는 부끄럽게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여러 사람들은 군중에게도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축에도 끼지도 못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것 때문에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거다. 하고 해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딸도 낫게 해주는 거죠. 뭐 눈먼 사람이 됐든 한센 환자가 됐든 뭐 서른 몇 해 동안 열두 해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됐든 동네 사람한테 쫓겨서 무덤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이든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들이든 그런 것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의 극단적인 극명한 대조를 읽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혹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어떤 성취 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에서 머물기 쉽죠. 이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AI 시대에 인간을 지키는 일에 관한 이 회칙도 같은 맥락이에요. AI라든가 AI 기술들 또는 과학들 특히 이제 근대 이후에 놀라운 진보 그게 경제적이든 또는 뭐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더하기 과학기술의 결합이 된 이 놀라운 진보 이거를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이 놀라운 진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우리가 파묻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놀라운 모습 또는 그 경탄할 만한 성취에 환호하는 데 그치다가 자칫해서 그것이 사람과 공동체 또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말하자면 엎어버릴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간과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 회칙은. 그러니까 사람의 귀함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런 것으로 사람의 무게가 달려지는 게 아니고 존엄함이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그 존엄함은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준 선물인데 얼마나 그 하느님께 또는 예수님께 우리 오늘 복음으로 따지면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느냐. 그러니까 내가 귀해. 왜?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인정받는 명예를 보니까 나의 귀함은 100쯤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고방식.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난 강아지만도 못해. 그렇지만 하느님 또는 예수님 당신의 어떤 작은 손짓 하나만이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완전한 충만한 기쁨에 이를 수 있어라는 이 두 가지 태도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는 성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그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과학기술의 놀라운 성취가 인간에게 말하자면 그것도 그냥 뭐 물질적 조건을 넘어서 인간의 통합적 조건, 뭐 정신적, 영적, 육체적 또는 사회적 또 이런 관계에서의 그 인간의 품위에 부합한 발전이냐. 말하자면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인성이 말하자면 망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고층 빌딩을 짓긴 지었는데 그 고층 빌딩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강제 노역에 시달리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우리 공동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국제관계든 그것이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결합해서 이뤄낸 그 성취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함과 그리고 사회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발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발전이 있는데 이바지하는 발전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품위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공동체의 삶이 평온해질 수가 있는데 거꾸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대표적으로 회칙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든 워커 그 과학의 발전을 유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업적을 경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인간적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발전은 인간에게 이바지했다기보다는 인간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인간을 갈아 마시면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또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불균형을 더 나쁜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내몰리는 거죠.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서 그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는 축전 기술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희토류 같은 것들을 채취해야 되는 그 지역의 어린 노동자들은 더욱더 열악한 조건으로 추락이 돼. 그 공동체 자체가 비인간적 조건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의 참된 의미,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 authentic development라고 그러죠. 참된 발전 혹은 authentic integral development, 참된 온전한 발전 혹은 참된 통합적 발전할 때는 발전이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 어떤 그 결실 과학기술의 놀라운 기술의 향상이 사람과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힘없고 약한 사람, 힘없고 약한 부문이나 사회에 사회를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하냐, 아니면 그 힘없고 약한 사람과 사회와 부문을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면서 쥐어짜면서 그 발전을 자랑할 거냐, 이 두 극단적 갈림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예수님의 질책이 함의하는 바 중에 하나는, 넌 나하고 몇 년째 같이 지내고 그런데도 그렇다면은 알 만큼 알고 깨달을 만큼 깨닫고 볼 만큼 봤는데도 왜 그러냐. 근데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이 내가 넘버 2냐 넘버 3냐 예수님 떠난 다음에 어떤 이런 거 하지 막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가르쳐 주긴 합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와 오늘 말씀의 대조, 한 여인의 믿음과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베드로 사이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 발전 말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그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는가, 그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형제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AI 시대, 또 과학 기술의 발전의 시대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경탄할 만한 그 업적에 심취가 된 나머지 그것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구라는 이 행성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의 어떤 그 꾸지람을 받아도 괜찮을, 도대체 우리가 발전을 시킨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발전은 과정이고 수단인데 이 발전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특히 또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예를 간단한 겁니다. 수단과 목적을 좀 분명히 식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단이고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공동선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여야 한다. 근데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인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를 훼손한다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또는 먹이로 삼는 것은 수단과 목적의 전도현상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그 역사적인 교훈이 가르쳐주는 바는 파멸의 길로 이른다, 자멸의 길로 이른다고까지 이 회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하늘 바라기가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의지입니다. 주님은 너의 의지, 하늘 바라기입니다. 의지한다는 게 기댄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댄다, 그것이 무슨 뭐 의존성이 있다 뭐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 회칙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은 하느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당신이 만드신, 당신과 비슷하게 만든 사람에게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존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엄은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양도할 수도 없어요. 양도 불가성이라 그러거든요. 또 내가 그것을 하느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임의로 또는 다른 사람 임의로 훼손해서도 안 돼요.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을 훼손한다는 것만큼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는 건 없잖아요. 거저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린 침해 불가라 그래요. 근데 이걸 나한테만 준 게 아니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닮은 비슷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이제 보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 이제 훗날 이 얘기할 때 이 인간의 존엄의 특성은 세 가지다 하고 말하면서 첫째 보편성, 누구나 다. 둘째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침해선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업적으로 쌓아 올린 거라든지 내가 돈을 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남한테 양돈 건네줄 수 없, 쉽게 포기할, 나는 앞으로 존엄하지 않을래, 그런다고 안 존엄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보편성, 침해 불가성, 양도 불가성 이렇게 말하고요. 이 세 가지 용어들은 이제 훗날 이제 인간 존엄 말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고 인간의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게 있고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린 좀 그런 걸 잘 구별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다 보니까 막 넘나들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게 있는 건데요. 그 펀더멘털 휴먼 라이츠라고 해서 기본권이라는 게 있고 그냥 휴먼 라이츠에서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인권 또는 근본적 인권, 토대가 되는 인간의 권리들, 이렇게 이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사람에게 다, 인구가 80억이잖아요. 80억 모두에게 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생명권 같은 거예요. 어떤 식량과 같은 거요.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권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소유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권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권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는 기본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섞어 쓰다 보니까 그냥 그 파생된 권리, 기본권에서 2차적으로 나온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기본권과 2차적 권리를 나누지 않고 막 쓰다 보니까 기본권 같은 건 양도할 수도 없고 침해서도 안 되고 모든 얘기에 다 있는 권리니까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권리가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신성하다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하고 이런 부류가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올리는 인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은 2차적 혹은 파생된 권리들인 거예요. 생명권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소유의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하려니까 소유할 뭐가 사유재 같은 거, 사유재산권 같은 거겠죠. 그 전부 다 사람들은 내가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를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격상.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이제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그걸 인간의 권리들이라는 것의 목록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에.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2차적 혹은 파생된 권리들인 거예요. 파생된 인간의 권리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왜 파생됐다고 말하냐면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히 권리로 인정이 되는데 어느 시대에서는 그게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기본적인 권리들, 기본적인 인권과 그냥 인권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파생된 권리인데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간주해버리고 간주해놓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른 파생된 권리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사적 소유권 같은 거거든요. 사적 소유권을 절대시하다 보니까 공공성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주거권이거든요.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자기 몸을 누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사람은 또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자녀 출산부터 시작해서 양육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은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꾸릴 권리를 우리는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그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내어줌,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은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본래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에다 그거를 거룩한 것까지, 성사성까지도 부여하잖아요. 그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서는 그 몸이 있는 사람들, 그 집단 공동체를 위해서는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우징 같은 경우는 기본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새는 그런 말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의식주를 말하면서 생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생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하우징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 권리인 거예요. 근데 하우스를 집을 사유재로 바꿨잖아요. 시장에서 매매하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지 않을 만큼, 않을 정도로 나의 소유권을 강조해버려요. 그럼 내가 집을 다 가져. 그럼 그게 뭐 어째서? 내 돈 내고 내가 다 가졌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주는 기본권이고 소유는 파생된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파생된 권리를 절대시해버리고 나면 기본적인 권리들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거주, 주거랑 관련한 그 시장에서의 작동 원리가 거기까지 치닫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절대 규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할 때 소유 내지는 획득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사람이 집들을 다 가져. 100채를 다 가져. 마을에 100채의 집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99세대 사람들은 100채를 소유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전도가 된 거예요. 기본권이 파생된 권리에 의해서 훼손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권리하고 기본적인 펀더멘탈 휴먼 라이츠하고 그냥 휴먼 라이츠는 좀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게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언어의 용어의 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오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의지할 때, 하느님에게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완전히 종속한다는 그런 뭐 피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은 우리의 의지가 된다. 누구에게나 다. 그리고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은총이라는 말도 쓰고 기프트란 말도 쓰고 또는 그레이스란 말도 쓰고 그 앞에 거룩한이란 성스러운 말도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과 가정이 인류가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언제나 아주 옛날부터 말했던 게 지구라는 행성이에요. 지구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느님이 건네주신 하느님의 선물인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느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해도 되는데 그걸 사람이 그걸 전유한다 그래요. 자기 것으로 삼아버린다 그래요. 하느님의 자리를 결국은 빼앗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의 그 원시 모델, 첫 기원을 창세기에서 찾죠. 아담과 하와와 뱀의 어떤 그 공동 모의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리, 생명과 죽음, 진실, 진리와 거짓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자리를 이제 탈취하려는 시도, 그걸 우리 원죄라고도 말하고, 그게 나중에 가서 이제 바벨탑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바벨탑에도 하느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유혹이라고도 말하고, 유혹의 사회성, 유혹의 역사성까지도 얘기하고, 그 다시 이제 죄의 연대, 죄의 역사성, 사회성까지도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걸 배경으로 좀 한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그 상식 있는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좀 구별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또 이 회칙이 또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회칙의 그 제 1장을 얘기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줬다 그랬는데 1장의 큰 주제는 사회 교리는 복음에 충실한 접근이다.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실현되는 어떤 선택한 길이다. 나타난 길이다라는 것이 1장의 제목이라면 1장은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인류의 역사의 무대에서 순례하면서 교회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세상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 역사 속에서 발견한 바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결합해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회교리 얘기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사회교리는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끊임없이 형성되는 거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이고 쌓인다. 집적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첫째는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서 인류와 여정을 같이 하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좋은 문제도 있지만 희망의 표지도 나타나지만 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상들도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게 원시시대 같은 데에는 자연환경에 어떤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 사람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자체가 공포에 떨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원시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지성, 인텔리전스하고 하느님이 주신 탤런트로 어떻게든지 함께 이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나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를 현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교리 얘기할 때 사회현안,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으로 사회교리는 첫째, 성경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뜻, 하느님의 뜻을 하고 거기에 그것을 계시 진리라 그랬으니까 지난주에처럼 그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그걸 통상적으로 성경과 성전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그것을 또 교회가 받은 하느님한테 받은 지혜라 그러는 거겠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겠죠. 첫째로는 그것이 철학입니다. 사람이란 이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는가? 사회는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는 합리적인 길을 찾으려고 한답니다. 동서양 망로라고. 그걸 철학이라 그러고 그 철학은 또 계속해서 역사 발전하면서 철학의 두 가지 어떤 핵심 인간관과 세계관 어떤 인간관여야 하는가 어떤 세계관여야 하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걸 이제 인간관 혹은 세계관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철학이라고 말하고 철학에서 인간관을 탐구하는 세계관을 탐구하는 방법론들 그건 인간의 이성이 이 발전하면서 계몽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깨어나면서부터 찾는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전 더하기 철학과 철학적 방법론 더하기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철학과 철학적 방법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철학적 통찰이라면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과학이라는 건 객관성, 논리성 또는 실험성, 반복 가능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인문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어요. 인문과학 같은 게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사회과학 같은 건 경제학이라든가 정치학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과학도 이학도 있지만 공학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인간이 찾아 나서는 이성적인 또는 지성적인 어떤 노력들의 일환인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갈래가 많고 길이 많고 방법론도 많잖아요. 그런 거 더하기 드디어 이제 이른바 우리는 우리말로는 구별이 되는데 이 회칙이 영어로 나왔잖아요. 영어에선 구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체험과 경험이요. 영어는 그냥 다 익스피리언스인데 체험은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개별성 내지는 인격성 한 사람이 체험한 거 내가 실존적으로 체험한 거 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경험한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근데 사회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극단적인 그 대조가 뭐냐면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그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 서구의 문학의 많은 것들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할 때와 죽을 때 말하자면 전쟁 중인데 어느 한 병사의 고향에 두고 온 자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배경은 전쟁인데 그러니까 시대는 전쟁을 겪는데 그럴 때는 그걸 경험이라 그러고 독일 말로는 걸 구별한다 그러네요. 근데 개인이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겪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건 체험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체험과 경험이 낳는 결실이 뭐냐면 지혜라 그래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체험과 경험이 낳는 건 뭐냐면 아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옛날하고 다른 것을 또 확인한 거죠. 뭐냐면 1차 대전도 그렇지만 2차 대전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가공할 만한 공포스러운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했잖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또 벌어진다면 인류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겠구나. 그건 부정적인 접근에서의 교훈이고 경험입니다. 지혜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이 기술을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모를 이 기술을 선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써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이 장기적이냐 보편적이냐 불변할 거냐는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학 발전이잖아요. 핵기술의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핵기술로 의학에 적용해서 그 방사선 치료 같은 거,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같은 거, 의학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건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경험이라고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회 교리를 한꺼번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년, 모월, 모일에 누군가가 이게 사회 교리다가 아니라 아주 역사의 처음부터 하느님 백성과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지혜가 인류를 인도하면서 하느님 백성 인도하면서 다시 역사의 무대 속에서 어떤 만나게 되는 사회적 현안,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과 성전이 그리고 철학과 철학적 방법론이 그리고 인문사회 자연과학과 그 방법론이 그리고 경험이 또는 지혜가 만나서 어떤 빛을 비추는 프로세스, 과정, 그게 사회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교리는 그런 맥락에서 집, 모이고 적, 쌓여서 근데 모이고 쌓이는데 새로운 게 또 쌓이겠죠. 또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관점이 또 그 안에 모이겠죠. 그 사회교리는 이런 도그마와 다르게 과정이고 형성되고 집적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말하자면은 이 챕터 1 1장의 첫 부분 교회는 역사의 무대를 인류와 함께 걸어간다. 그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경험, 철학 그리고 과학의 지혜가 만난다. 그걸 이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제 훗날 어떤 회칙에서 이성과 신앙의 두 날개로 진리 향해 날아간다. 어떤 새의 비유에서 새의 몸통이 있으면 새는 날아가잖아요. 나는데 두 날개인데 한 날개는 이성의 날개, 한 날개는 신앙의 날개. 그거를 사회교리로 원용하자면 신앙의 축이 되는 바탕이 되는 토다가 되는 하느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다면 다른 한 날개라면은 인간이 인류가 역사 속에서 찾아낸 또는 하느님이 주신 능력으로 발견해낸 탤런트로 발견해낸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경험, 지혜 이런 것들 두 날개가 날라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의 목적지까지 날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장의 첫 번째에 역사의 무대에서 인류와 함께 여행하는 보편교회, 하느님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그 보편교회의 실현 양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회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어느 시대의 특정인이 이게 사회교리고 이게 하나의 그 교리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게 아니고 집적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다른 뜻은 이게 공유된다는 거예요. 공유되는데 이게 어느 집단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 어떤 사회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성전, 그리고 철학, 방법론, 그리고 그 과학,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식별하는 식별의 은사, 식별의 기술, 식별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사회교리는 답을 내놓지 않아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무대 자체가 보편교회가 있는데 보편교회는 세계 전체를 대상, 사목의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같은 동시대인데도 조건들이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위를 맞이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고 에너지 문제 배경으로서 기후 위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어떤 이 조건과 우리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만한 기술적으로 대처할 만한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 기후 위기인데 아프리카 서남 사하라 이남의 사람들 또는 같은 우리나라라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문제의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집단은 또는 어떤 시대는 근데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대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 심지어는 죽음을 안겨다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해야 된다. 특별의 기준들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규리인데 이거를 함부로 내놓는 게 아니라 공동의 어떤 식별 기준을 내놓는다. 또는 공동의 성찰의 원리, 공동의 식별의 기준, 공동의 행동의 지침을 내놓는 거지 답을, 솔루션을 내놓는 게 아닌 겁니다. 솔루션을 찾으라고 식별과 성찰과 행동 지침의 기준들을 교회는 적어도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전문가들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또는 정책 담당자들이든 그것을 유념해 달라라고 교회가 호소하는 것이고 사회규리는 그런 점에서는 호소이면서 초대장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두 번째 파트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김시현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전하리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한 주간 맞이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